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정치적, 사회적으로 소수로 또 오해와 억압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신자들의 삶을 격려하며 소수로 살고 억울하게 살 수 있지만 억울할 이유 없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그 영광된 내용들을 확인시키는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과 온 역사의 궁극적인 운명이 될 것이라. 그러니 지금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과 외로움을 잘 견뎌라 하는 격려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종말에 관한 기대가 그래서 그 심판이라는 것이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완성하신,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미 약속하여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될 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만큼이나 확실한 우리의 운명이고 세상과 역사의 운명이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제 종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통 얘기하듯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일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인내해야 되고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오늘의 어렵고 힘든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러나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논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하는 데 대하여 현실적인 의문을 안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며 운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라면 현실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심스러워진다. 그죠? 전능하시다면 뭐 때문에 이런 우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때문에 지금 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 당하고 갈 필요가 있느냐? 라고 우리가 아니 물을 수가 없을 만큼 신앙생활의 현실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표현에 이것도 의하면 누구의 표현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담백한 사람들만 신앙이 쉽다. 담백한 사람들은 보기보다 많습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건 표현됐을 때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서신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서신이 남아있는 이유는 모두에게 신앙 현실은 어려운 탓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와 깊이를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음이라는 건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해가 곧 현실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이해가 현실이 된다면 하나님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궁극적 자리가 우리의 상상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의 이해와 혹은 의지에 묶어두지 않고 우리를 신비하게 예수 안에서 항복시키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갖게 하신, 사실은 그걸 우리 다 설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그 감격을 설명하고 있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그 약속의 궁극적인 결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맡긴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서 정리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신자가 이 세상에 신앙적으로 살기에 힘든 현실을 살아야 하는 이유 또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해 또는 순종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묶었다라는 교회론적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론적인 이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 생각, 또는 따라야 할 모범, 원칙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방법과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예수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는 결론적인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은 주 앞에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세상 앞에서 증명할 것, 세상 앞에서 평가받을 것 아니라는 뜻이죠. 그것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걸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십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내용을 주시며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가 가진 모든 신앙 고백이 자기의 선택이든 자기의 각오든 감격이든 간에 자신에게 집중하여 본인의 분별과 의지, 판단에 붙들어 매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다라고 아는 것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고백했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예수님만이 이제 우리의 명령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려는 일들에 대하여 유일한 명령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실은 이 명령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하라는 세상 사이에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성도들이 발 밑에 굴복시키지 않는 이 오히려 우리가 지는 것 같고 핍박받고 억울해하는 현실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질문할 때마다 세상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와 우리를 묶어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영광과 생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노력하여 성취하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과 그 구원의 결국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우리와 묶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들은 한 각오며 한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들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 이상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사 예수 안에 묶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확인시키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괴로울지 몰라도 그것은 곧 우리에게 너는 세상과 묶여있지 않고 내 아들 안에 묶여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만 지금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15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요구가 실현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렵죠.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결과들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고 현실은 냉혹합니다. 하루를 신앙생활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모일 때마다 한 주일을 언제나 회개하지 않습니까? 어느 주간도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웠던 날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같죠.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대로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이 안에서 지금도 앞으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인도받고 있고 붙들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 현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일이 아니라 현실에 세상에 묶여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해야 될 뿐 아니라 그래서 자라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신적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느 신앙 인생이든지 현실이 형통하다면 수상한 것입니다. 현실이 형통하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또는 건강상의 조건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건 이 세상에서는 사사건건 세상과 거슬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세상과 언제나 맞서야 하고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우리가 눈을 감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귀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성취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며 그 안에서 자라날 것을 그의 오심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만큼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우리의 수고와 이 세상의 거스르는 현실 속에서의 고통이라는 것이 다만 부정적이지 않고 또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개개인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보이는 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각자가 그 영혼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현실과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는 보이는 교회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인간에게 영원한 답을 줄 수 없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를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거스르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싸움밖에 할 수 없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어때야 하는가?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 또는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 존엄함이 무엇인가를 마음껏 협력하여 협조하는 것이죠. 오케스트라 같이 말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그렇듯이 교회도 늘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소수파의 지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장악한 적은 역사상 잠시 서구에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는 세상 풍조와 세력 아래 늘 고난을 당하고 있고 외면을 받고 있고 거스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은 인생과 세상과 역사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위하여 지금 부름받고 있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놀릴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지 저들이 모릅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쫓아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뭐 어떤 이유로든 핑계될 수 없는 신자들의 가장 첫 번째 의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자된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신자된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세상과 다름을 보여내야 됩니다. 그것은 다만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며 종교성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정을 갖는다든가 헌신한다든가 많은 능력을 바친다든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본인, 그렇게 하는 각자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 예수 안에서 허락된 약속과 목적을 향하여 인도되고 있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 내용을 보이고 있는가? 보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그 애쓰는 일을 울며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며 거듭 붙잡고 있는가를 나타내야 됩니다. 멋지게 나타내는 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데 더 크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보다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어 섬기는 데서 우리는 한 인격의 무한히 위대한 것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싶단 말이죠. 현실을 해결하는 것으로,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늘 능력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서두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왜 현실화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죠. 우리 현실의 어려움은 뭐죠? 우리는 모두 갈급하고 모두의 위로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벗어나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신앙의 현주소지요. 교회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서로 고백하고 위로하고 손잡고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피상적이 됩니다. 명분만 있고 사업만 있게 됩니다. 큰 소리가 난무하고 능력의 우열과 결과만 경쟁됩니다. 우리 영혼이 쉬질 못하며 항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야겠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그래야겠고, 그렇게 되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그 생명과 진리와, 아니 그 거룩하심, 그 위대하심이 세상 앞에 빛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때 모든 영혼들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릎 꿇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어느 시대나 요청되는, 그 사회가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상관없이 바울의 고백같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해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이라면 그거 수상한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목표하지도 않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거기서 하나님이 키우시겠다 하며,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놓았다고 하시며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십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귀를 열어놓으시고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정한 신앙의 평화와 위로를 나누시며 그 위대함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나 그렇겠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이런 진정한 신앙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각 개인에게 필요하고 사회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자신을 위하여, 내가 속한 시대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복음의 위대함을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거는 각 개인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확인할수록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보다 우리에게 허락한 신앙이 큽니다. 우리는 사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뺏어갈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 안에서 자라날 것이며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나누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주님 앞에서 무릎 꿇리고 그 신앙 고백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오늘의 말씀 되게 하사 우리 자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 그리고 이 사회와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